할렐루야. 2023년 8월 13일 주일 대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또 저희들 이렇게 불러 모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들이 매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지 않도록 늘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좌정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영과 마음과 육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에게 시간을 주시고 일을 할 기회를 주셨는데 주신 기회를 잘 선용을 하였는지 우리 각자를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아버지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들고 전하는 귀한 일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 정말 충성다하고 또 끊임없는 기도가 저희들의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교회가 완성이 돼서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기쁨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고 아버지께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의 향연이 우리 사랑제일교회에서 그치지 않을 때 반드시 아버지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성취하게 됨을 믿습니다. 저희들 그때까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초대하여 주셨사오니 한 명도 은혜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자 없도록 성삼위일체로 저희들의 심령과 육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읽고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5절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5절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서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값진 땀과 눈물과 피가 됩니다. 값진 땀과 눈물과 피. 일회시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에게 사망이 오게 되고 말았죠.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담의 타락이 미치는 그 영향이 모든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세계까지 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그는 그 피조물이 고통을 받는 탄식과 다시 구속의 날을 기다리며 괴로움을 받으며 견디는 그 소리를 로마서 8장 22절에서 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피조물이 오늘날까지 다 함께 신음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알았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도 육신이 연약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그리스도인들도 고통의 탄식 또한 또 그들의 탄식을 들었다고 또 로마서 8장 23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예수 믿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주고 약속 받았습니다. 그 되는 날이 우리에게 오지 않겠습니까? 그 날과 우리의 몸이 해방될 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날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들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속의 날을 안타깝게 기다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만물의 탄식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피조물의 탄식 소리가 안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탄식 소리는 듣고 있습니까? 또 성도들의 탄식 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로 각자 마음 가운데서 구속의 날을 기다리며 이 세상을 보며 마음의 탄식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하루하루 살면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는 것 때문에 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부족함 때문에 고통받는 탄식 소리만 우리들이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담 타락 이후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죄로 인한 저주를 받아 자신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만들어줬을 때 그 창조 본래의 구실을 하지 못해서 날마다 썩어져 가는 가운데 건져움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고 또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에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도요, 우리 인간이 죄와 사망 가운데 썩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피조물들도 이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그 영광된 자유를 자신들도 얻으리라는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때 벌어진다는 것을 피조물들이 알고 지금 신음하며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러한 것으로부터 직접 해방될 수는 없죠. 피조물들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나 그들의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줄 날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의 해방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고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는 것도 자신의 기분과 유익에 따라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그저 이 땅에서 아무 문제 없고 내 원하는 대로 다 모든 거 해결되고 또 뭐 또 좋으면 하늘나라 가서 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영원히 살면 좋고 뭐 이런 막연한 그러한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식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만물을 맡겨주셨듯이 우리가 만물의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들을 지금 고통에 빠뜨리게 한 것에 대하여 구원하여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 하나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바라보고 정말 그 피조물 가운데 나의 위치가 어떠한지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자신의 그 정말 귀함과 정말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준 내용에 대해서 깨달아질 때 정말 나태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로서 사명을 다하는 것은 아무나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진주는 모든 조개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조개 중에서도 진주를 만들 수 있는 조개 종류는 오로지 진주 조개뿐이고 그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보석으로 취급이 될 만한 진주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은 만분의 일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진주는 조개의 몸 안에 모래나 기생충 같은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조개 자체 내에서 침입해 들어오는 그 물질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조개의 몸에서 네이클이라는 이 탄산 칼슘을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탄산 칼슘이 이 분비물이 이 이물질을 싸는 과정에서 덩어리로 형성된 것이 진주입니다. 근데 이 보통 진주 우리가 말하는 얘기하는 진주가 되려면 최소한 더 2, 3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야 이 진주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동안 조개는 많은 고통을 겪는 그 과정이 그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주 조개라도 이물질이 들어왔는데 이 이물질을 싸지 않고 무시해서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은 이 이물질이 감염을 일으켜 조개가 죽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에 어려움이나 고통이 들어오면 신앙이 있는 성도는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받은 말씀으로 어떻게든지 승리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같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데 이 세상 방법으로 사람을 의지하여 해결책을 찾으러 부지런히 사람들을 만나러 다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어때요?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눈물의 기도와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땀을 흘리며 애쓰는 수고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 나라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불의와 죄악과는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이 조개가 진주를 만들듯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승리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사랑교회에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물으십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값진 눈물이 있느냐? 육신을 위해 영적 세계를 위해 수고의 땀을 흘려보았느냐? 불의와 죄악과 싸우되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했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우리와 피조물 그리고 모든 만물의 구속을 위하여 탄식하며 자신의 생명을 내놓기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 땀과 눈물을 흘리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말씀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주님 피, 땀, 눈물 흘리셨어요. 이제 우리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명을 완성하기 위하여 주님이 흘리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림으로써 피조물이 고대하는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참 사람은 눈물의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참 사람은 눈물의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경에 두 군데 주님이 우신 장면이 나와 있죠.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비통한 마음으로 우셨다고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3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감람산에서 이 마지막 이 고난주간을 지내시려 예루살렘을 들어가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다고 또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의 일생은 당신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우리의 영혼들을 위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통곡과 애통함으로 눈물의 기도를 멈추지를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런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집 나간 탕자를 눈물로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과 같습니다. 아들이 집을 떠난 후 아버지는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디 가서 제대로 먹고 자는지 늘 자신의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무소식이 시소식이라고 스스로 위로를 하며 또 보고 싶은 마음을 어디에도 드러내놓지 못하고 꾹꾹 눌러가며 참고 있었던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도착한다고 예고도 없었습니다. 또 둘째 아들이 미리 아버지한테 기별한 것도 아닌데 이 성경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어떻게 아들이 돌아온 걸 아버지가 알았습니까? 그것은 아버지는 시도 때도 없이 동네 입구에 나가서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아들이 나간 후부터 하루도 기다리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늘 그의 시선은 동네로 들어오는 입구 쪽입니다. 사람의 모습이 어린거리기도 한다면 혹이나 아들이 아닌가 확인을 목을 길게 뽑고 확인을 해봅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마침내 보고 싶은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상당히 거리가 멀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형생이 또 완전히 거짓고를 하고는 아들이지만 아들의 그 몸짓과 걷는 모습을 보자마자 아들인 것을 이 아버지는 순간에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불쌍한 마음이 차올라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신발이 벗겨질 정도로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돼지치던 똥냄새 나는 아들을 껴안고 한번 입을 맞춘 것이 아니라 원어로 볼 때 헬라어로 카타힐레오인데 이는 많이 입맞추다, 계속해서 입맞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냄새 나는 아들을 껴안고 냄새 나는 그 입술에 여러 번 계속해서 입을 맞췄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책망이라든가 또는 반갑다 또는 너무 좋다 뭐 이런 말 없었어요. 그저 살아 돌아온 것만이라도 아버지는 너무나 가슴이 미었던 겁니다. 이는 아버지의 눈물 어린 사랑을 보여 눈물 어린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뜨거운 사랑으로 아버지를, 주님을, 예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 받을 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까? 찬송을 부를 때, 기도할 때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까? 너무 우리의 눈이 말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아담 타락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눈물의 역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참 사람들은 하나같이 간절한 눈물을 흘리며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살육당할 것을 하나님부터 미리 다 받았죠. 또 그 광경을 다 보았어요. 그 경고의 말씀을 수없이 던졌지만 믿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바벨론의 첩자로 여기는 이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암나를 보고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그 말씀이 대표적인 내용이 예레미야 9장 1절 말씀 아닙니까?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고눈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표준 번역에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련마.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눈물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평생 자기 가족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린 선지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시간만 있으면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다윗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일생일대에 실수 없는 커다란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권면에 순간 엎드려 눈물로 통해 자복함으로 용서함을 받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처음엔 하나님을 섬기다가 교만해져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도 사형 선고를 받고는 놀라가지고 엎드려 벽에 이마를 비벼대며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일이 열왕기하 20장 5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죄를 회개함에도 이와 같은 눈물과 통곡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것은 어떤 것이라도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32편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힘쓰고 애써 간절히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진실된 성도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항상 믿음으로 초상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달라고 눈물로 늘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국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좋은 날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절부터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언제까지 즐겁고 그저 살 줄 알았더니 죽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보자. 이 인생은 언젠가는 이게 끝이 있구나.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이 죽음을 앞에 슬픔 앞에 자신을 뒤돌아볼 때 얼굴이 근심이 되죠. 근데 그것이 어때요? 마음을 바로잡아 주기 때문에 좋은 거다.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죄악된 인간은 땀을 흘려야만 합니다. 죄악된 인간은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도록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았어요?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말씀하고 있잖아요. 얼굴에 땀이 흘러야 돼.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하는 것은 타락한 자들에게 주신 저주의 내용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 즉 타락했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 결과가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해 땀 흘려야 된다는 얘기죠. 분명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우린 되었습니다. 일할 필요 없어요. 주신 열매 먹으면 돼. 근데 타락후 땅의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가 남으로써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개간을 하여야 열매를 맺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4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그러나 저주받은 땅은 보이는 땅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좋은 땅, 착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타락해서 단단한 마음이 됐고 돌밭이 가시밭이 된 것이 우리 타락한 인간의 심령이라는 겁니다. 이 심령의 생명의 열매를 맺으려면 신령한 도구로 우리의 마음을 개관해야 됩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부터 13절에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 찾아고 지 멋대로 살아요. 그 내용이 뭐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니라.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들이 한 인생에 산 모든 그 내용은 죄악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께 반역을 거두어서 거짓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것이 타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신령한 도구 말씀으로 갈아야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를 때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됩니다. 받은 말씀을 나의 심령에 새기기 위하여 하나님에게 묻고 나의 이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부리는 이 못난 자아를 부수는 수고함이 내 각자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육신을 위해 일을 하죠. 우리가 육신이 있으니까. 그러나 영을 위한 일을 반드시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면 보이는 일만을 얘기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따라 구속 역사를 하셨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마지막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멍에 메고 땀 흘리는 건 딴 거 없어요. 이 말씀 증거하고 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심쓰던 자. 그러니까 나와 같이 멍에를 메, 예수님과 같이 멍에 메, 그게 바로 뭡니까? 복음에 전하고 복음에 위해서 교회를 위해 심쓰던 자가 바로 땀을 흘려 수고한 자다 이 말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1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잘 다스린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라. 아, 저, 교회 충성하는 사람들 존경하고 잘 다스린 사람들 다스린 장로들 중요하지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 더 존경하라. 성경에 읽었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요.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가르침에 힘쓰고 교회 위에 힘쓰는 장로들은 그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과 같이 기도에 땀을 흘려야 합니다. 진심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힘써 기도하는 모습이 땀을 흘리는 거예요. 기도를 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게 될 때 겨울이라도 땀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체험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전도를 통해 또 새 생명을 낳는 해산하는 수고의 땀을 또 흘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해산할 때 보통 그냥 가만히 합니까? 땀과 눈물과 피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땀과 눈물은 모두가 하나님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그 디모데가 눈물의 기도를 흘린 거 그 수고 봤다고 디모데 후서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뿐만 아닙니까? 찬송과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땀을 흘려야 됩니다. 땀이 흐르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참 사람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이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공동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죄와 맞서 싸우면서 아직까지 피를 흘린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피 흘리는 건 죽는 거죠. 순교함을 말합니다. 계시록 6장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순교자 얘기하죠. 이 하나님 말씀 위에 순교당한 영혼들이 제단 밑에 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의 피의 신원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를 흘린다는 것은 순교의 자세와 각오로 살 것을 요구하는 음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보배로운 피, 영원한 피, 생명의 피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심장을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심장으로 이식을 받은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이 예수의 피의 은총을 입은 자들은 자기 자신을 말씀과 은혜 앞에 복종시켜 가면서 자신을 날마다 죽여가며 오직 예수의 영광만 나타내기 위해 사는 자들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피를 흘린다는 거죠. 또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비니라. 그 제물로 바치라는 거죠.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가 바쳐야 돼.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죠. 그 얘기는 바로 뭡니까? 순교의 정신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이 산순교입니다. 피만 안 흘렸지 보이는 피가 안 흘렸지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거야. 죽어서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살아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피를 흘리며 죄와 싸우며 대항하는 자들이 순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거룩한 피를 받아 죄와 싸워야 되는데 그렇죠? 죄와 싸우지 않고 자신의 유익에 빠져 서로 죄악을 범하고 피를 흘리는데 빠른 발이 우리 주변에 없습니까? 로마서 3장 14절부터 15절, 이사야서 59장 7절부터 8절에서 그런 자들을 놓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 독설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데 빠른지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았는데 그 피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피 흘리는데 돌이키지 않고 계속 나아갈 때는요 파멸과 비참함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로마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요 뭐 믿지 않는 자들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믿는 자와 믿는 자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말이에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12절에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지라. 믿는 자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 교회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괴계에 빠지는 자들 한 명도 없도록 뜨겁게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피를 나눠 가진 정말 한 형제들입니다. 서로 사랑해야죠. 로마서 1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느니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제일교회 아니시라도 시작하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추수의 계절이 곧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질 열매를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마태 21장 34절에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로 보내니 이 추수 때 주인의 손에 거두어지는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값진 땅과 눈물과 피를 흘리며 신앙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만약 최선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친 다른 농부들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 21장 41절에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첫대가 옮겨지지 않게 범사에 눈물과 땅과 피를 쏟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값진 열매를 맺어드리는 우리 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일깨워 주심을 또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게 하고 또한 저희들이 그 피를 땀과 눈물을 받았사오니 그 나라 갈 때까지 아버지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피땀 눈물을 흘리는 수고에 저희들 모두가 뛰어들어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안이하게 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잡아서 파멸과 비참하여지는 결과를 맺지 않도록 저희들 늘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일에 기쁜 마음으로 앞장서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마지막 때 아들의 사명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사오니 마음의 고통하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성도들의 탄식 소리도 신령한 귀를 열어 듣게 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 해방시켜주는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 사명 담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다시는 헛되지 않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대로 거룩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는 우리 사랑주일계 모든 성도 돼서 아버지로부터 인정받는 아들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회 파이어 알람의 와이어링에 대한 인스펙션은 잘 마쳤습니다. 그 사인 받은 거 제가 다 보내드렸죠. 예, 이제 파이어 디파트먼트에서 나와서 이 마지막 점검이 있습니다. 이 점검만 마치면 이제 정말 교회 파이널 빌딩 파이널 빌딩 어프로브를 받는 그 과정 한 과정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모든 거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의 값진 거룩한 피와 땀과 눈물을 받아 이제 주님의 수고를 목숨을 다 바쳐 주님의 그 내용을 본받아 목숨을 다 바쳐 충성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고개 숙인 성도 머리와 교회와 가정과 두건 사업체 참석지 못한 귀한 성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세세의 복음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